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짜 빛과 참 빛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보고 구약 성경, 뭐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빛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빛이 있으라. 거기서부터 우리가 익숙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요한 서신서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빛은 언제나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요, 요한 1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제가 좀 잘못 썼는데 하나님의 빛이시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빛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리적인 빛이 있죠.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다 빛이잖아요, 이게, 그죠? 예.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그런 빛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이 빛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고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에는 빛이 없으니 뭐가 있죠?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빛처럼 보이지만 빛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사탄이 하는 거짓 빛입니다. 사탄이 가짜 빛을 발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가짜 빛을 발해서 진짜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뭔가 거기에 있고, 뭔가 깨달음 있고, 뭔가 장래가 있고, 뭔가 진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거짓된 빛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 천사는 참으로 신비로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죠. 어떤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뭔가 순결, 그리고 뭔가 거룩이라는 어떤 이 세상 세계에 속하지 않은 어떤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데, 빛의 천사로 드러나니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이는 듯 해도 실상은 하나님의 참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것으로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던 것은 너무도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중단 없이 계속된 일입니다. 사람들이 빛에 대한 매료당하는 그런 일을 계속 보여왔어요.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는 그 배경에는 그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빛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대교 자체 내에 있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만든 그걸 우리가 카발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카발라라고 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떠오르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됐어요. 예전엔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 신비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뉴에이지가 지나가는 듯 했는데 훨씬 더 많은 힘을 얻어서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어요. 참 이게 점점 이렇게 말세로 다가갈수록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비주의가 점점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오컬티즘이라고 영어로는 그러죠. 오컬티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이 카발라로 가는 이 유대인 신비주의에 보면은요, 이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를 말하냐면 루시퍼는 빛의 소유자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루시퍼는 사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별, 새벽별 또는 광명성, 그건 이제 루시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루시퍼를 이 유대인 신비주의에서 가리키면서 그가 빛의 소유자다, 빛을 줄 수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완전히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죠. 그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그와 같은 것을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신비주의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빛의 소유자인 루시퍼가 이 세상의 모든 불공평함, 불공정함, 예, 그런 것들을, 그런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빛과 어둠에 대한 삐뚤어진 그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가르침에 솔깃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뭐 수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더 잘 알려진 인물이 공산주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그래서 결국 가짜 빛으로 세상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만든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빛을 통한 사탄의 활동은 계속되어 왔거든요. 고대로 우리가 생각해도 고대 왕들이 태양에 집착했죠. 그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바로 같은 경우에 자신이 태양신의 후예라고 그랬잖아요. 태양, 그 라라는 그 태양신, 라의 후예다. 그 자기도 태양신의 후예니까는 신이다. 그랬고요. 이어지는 모든 제국들, 왕조들도 항상 이 태양으로 왕을 비춰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에 대한 집착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제가 수요예배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랑스의 그 왕 중에 루이 14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양의 왕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가리켜서 얘기했어요. 나는 위대하다, 나는 태양 왕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루이 14세예요. 그러면서 밝게 보여야 되잖아요. 태양의 왕이니까. 그래서 가발도 커다란 걸 쓰고 다녔습니다. 가발도 커다란 걸 쓰고. 그 다음에 옷도 이 바로코풍의 옷이라 그래가지고 막 어깨 이만하게 막 뽕 들어가 있는 옷. 그 다음에 스타킹에다가 하이힐, 남자가 하이힐 딱 신고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좋아했어요. 환하게 보이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렇듯 태양을 숭배하고 예, 자신을 태양에 빗대어서 왕권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계속 만나고 있는 이 이집트의 바로 또한 예, 거기에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뭐 그런 얘기죠. 태양신이다. 자, 그런데 이 가짜 빛, 이런 가짜 태양의 거짓을 그런 가르침 속에 있으면은 눈이 떠지질 않죠. 빛을 보는 것 같은데 그 가짜 빛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지금 사실은 세상의 많은 그런 부분의 일입니다. 뭔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뭔가 일가견이 있고 뭔가 한마디로 이 계몽이 됐다고 생각하고 enlightenment라고 보통 그러죠. 예. 그랬는데 사실은 진짜 빛이 아닌 것이죠. 이게 바로 참 슬픈 일인데 이런 가짜 빛, 가짜 태양의 거짓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깨어나는 순간이죠. 그 보고 살았던 빛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사람이 진짜 빛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참 빛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거짓된 빛에서 나와서 참빛이신 예수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빛을 만난 성도로서 살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이집트에 내리신 이 아홉 번째 재앙을 오늘 우리가 보는데요. 아홉 번째 재앙이 어둠이에요. 어둠. 그 어둠의 재앙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빛이라고 내가 태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이집트와 이집트 바로에게 어둠으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빛은 진짜 빛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너에게 어둠을 내가 내릴 수 있고 이 어둠을 걷어나갈 수 있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빛이다. 그것을 이집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포하시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2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하늘에다가 그의 팔을 내밉니다. 그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그랬어요.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이 사흘 동안 어둠이 내렸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좀 어떠세요? 왜 하필이면 사흘이지? 이틀이 될 수도 있고 4일, 5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40일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사흘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른 사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온 세상을 어둠이 지배하는 듯한 순간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세상은 어둠에 짓눌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의 기록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물리적인 분명히 어둠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영적인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을 때 어둠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이 목격했을 때 세상은 참빛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 바로의 거짓 빛을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시고 그러나 진짜 참빛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진정한 참빛이 어제 예수만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23절에 이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그 왜 애굽인들에게는 어둠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빛이 있었다고 기록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차이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없고가 그런 차이가 있게 한 것이죠. 그런 현상을 보던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분명히 물리적인 현상이죠. 어두워지고 그쪽 빛은 저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빛이 있고 물리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일이 반영된 그런 일인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의 그런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 참빛과 가짜빛의 이 차이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빛이므로 가짜빛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뭔가 어떤 지식에 어떤 그런 흐름에 어떤 세상에 그런 상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뭔가 더 뭔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사는 일에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그런 유행하는 그런 풍조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빛을 가리고 하나님의 빛과 위배된다면 우리는 단연코 가짜 빛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은 빛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빛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어지는 그런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항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절대 항복하는 신앙을 갖는 자가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만 참빛임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전에 하던 모습대로 또 하나님과 흥정판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24절부터 내용입니다. 24절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여기서 익숙한 그런 얘기 또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계속해서 흥정합니다. 하나님과 줄 다르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 예배 드려라. 그건 해도 좋다. 그러나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드려라. 그랬어요. 나가지 말고. 그러나 이제 양보하는 거죠. 이만큼은 내가 흥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가 나를 이만큼 받아주면 내가 또 너의 그런 처지를 이만큼 맞춰줄게.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죠. 지금도 모든 많은 정치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영어 표현으로 You scratch my back, I scratch yours 그러잖아요. 네, 내 등 긁어주면 나도 네 등 긁어줄게 뭐 이런 거거든요. 똑같은 그런 정치 일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자칫하면 종교계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나한테 맞춰주면 내가 이만큼 해줄 수 있어. 이 모든 세상 사는 그 모습 중에 있는데 그거는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통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러잖아요. 자, 주께 예배 드려. 그러나 너의 양과 소는 남겨둬라. 재물은 손대지 마. 내 거야. 바로는 여전히 재물에 대해서 정말 끔찍하리는 만큼 집착을 보입니다. 자기 존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든 자기가 태양의 신이라고 하지만은 태양도 금과 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얘기합니다.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아들들만 데리고 가라. 아이들만. 그러니까 너희들 소유는 바로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는 하나님께 많이 양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적인 항복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절대 항복이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계속 줄다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바로가 자 이게 좀 타협하자. 타협점을 찾자고 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협은 없다. 그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바로 못지않게 모세도 고집이 있네 그렇게 보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모세의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 모세도 한가닥했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잘 보셔요. 모세가 보이는 것에 매우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지녀야 하는 태도입니다. 모세가 단호히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물로 바쳐야 하겠기에 반드시 모든 집사정을 남기지 않고 다 몰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바로 당신의 그런 뜻과 절충안을 나는 버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종이라는 말이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하필이면 하나님의 종이요. 종이 되어서 수지받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죠. 종으로 사는 게. 그 진짜 수지받은 인생이 뭔지를 몰라서 여전히 내가 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뭐 타협하자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절대 항복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타협하고 절충안을 해서 하나님도 좋고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의 만족도 좋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해봐요. 이리 쪼개보고 저리 잘라보고 그래서 자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비벼서 내 인생의 한 부분을 그냥 구겨서 누우면 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죄의 그 무서운 저주가 예수님 때문에 사라졌기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게 되었기에 이 세상이 그 생명 대신 다른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항복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데 그 분명한 성격은 바로 이거예요. 절대적인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절대적인 항복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시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50장이 이런 찬송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우리는 이건 어떤 헌금 찬송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전체적으로 전 인생을 whole life를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을 뜻하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후렴구를 보면은 주께 드리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렴구의 원 영어 가사는요 I surrender all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 항복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부분이 있고 하나님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좀 줄다리게 한번 하면서 살아봅시다 하는 그 인생은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할 생각을 하면 언제나 승리는 누구에게 가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다리기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내가 이기면 이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상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걸어가신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의 마음은 절대적 항복입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소서 그 고백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를 이제 바로가 보면서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치죠.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난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예, 한마디로 뭐예요?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봐. 난 죽은 줄 알아. 뭐 이렇게 아주 겁을 주는 일이죠. 분노해가지고 막 팔팔팔팔팔 끓으면서 분노해가지고 네가 내 이야기도 이만큼 돼 네가 양보를 안 해 타협 안 해 나 죽여버리겠어 이거예요. 이 세상에 모습이죠. 바로와 같은 태도가 실로 세상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보이는 모습이죠. 타협하자.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하고 타협해주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와 같은 타협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도 이만큼 있는데 다 뭐 죄가 있고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도 죄도 그냥 묵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 죄를 여전히 인조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은 분노합니다. 그게 왜 죄야?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케이 그렇다면은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타협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에? 성적인 죄 그게 왜 성적인 죄야? 그냥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런 필요가 채워지는 욕구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불륜의 문제? 그게 왜 불륜이야? 서로 감성이 코드가 맞아가지고 잘 지내자는 거지 이렇게 바꿉니다. 그렇지 다 바뀌어진 어떤 그런 생각으로 세대들을 바꿔나가는 일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보는 그런 퍼블릭 라이브러리 같은 데 가서 보는데 그런 책에 보면은 동성애를 찬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사실 지금 세상이 그냥 목에서 철철철철 피가 나도록 외쳤던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엔 좀 바뀌고 있는 중이지만 그러나 그게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 그래서 사실은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사실은 이 세대 속에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세의 그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는 이 바로가 외치잖아요. 죽여버리겠다고. 잘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금 바로는 스스로를 파괴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를 파괴시키겠어 라고 모세 앞에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나타나 주어야만 바로 자신이 살 길을 듣고 따라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타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귀찮게 말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조금 듣고 있다가 탁 하는 말이 그런 말 하려면은 더 이상 나하고 만날 생각하지 마. 예, 들어보시면 예,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이건. 예, 숱하게 많아요. 귀찮게 말라고 하고 다시는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좋은 의의까지 그 예수 얘기하다가 상하게 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렇게 주님 심정을 전해주고 사람이 영원히 살 길을 말해주기를 그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 인생에 없어지게 되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 길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 빛에 마음을 뺏기고 내가 보는 게 진짜라고 착각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움이에요. 꼭 그 빛만 빛이야 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차피 차이가 뭐가 있겠어, 사람이 한번 살다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자꾸만 타협합니다. 그 뒤에 그 타협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에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것을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꾸만 타협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절을 지나면서 나에게는 그런 성향이 정말 계속 있지 않는가?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가짜 빛이지 절대 참빛이 아니었는데 나는 어느 순간인가 그것도 괜찮지 않아 라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심정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적용입니다. 바로가 듣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모세가 나도 다시 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시 와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겐 감성이 있어요. 그러나 기분이 나쁘고 어떤 그런 것을 살아가는 데는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항복하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라는 바로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참 이 바로를 보면은 너무도 어리석잖아요, 그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분기 축전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때는 자기가 뭔가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막 외칠 때는 고집과 교만으로 돌도 뭉친 이 바로의 분노의 참말.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저주하는 말을 해요. 살 길을 말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말을 하면서 그게 자신의 위험이라고, 그 내가 파이널 디시전은 내가 내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의 어떤 생각과 그 다음에 생각이 나오는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 아시죠? 말이 씨가 된다. 그렇죠? 근데 그 뭐 세상 뭐 이 상식적인 얘기,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모든 말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지혜롭게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사람의 말에 대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잘 하시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몰랐는데 저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입을 열어 말하고 있다. 이 어둠과 빛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고 없고였어요. 그죠? 우리가 항상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열 때도, 그래서 이제 입을 열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 신중한 어떤 그런 생각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저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망령된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나 혼자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 혼자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의 생각을 함께 듣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엿들으세요. 이상한 말이죠. 생각은 생각이고 말은 말이고 말은 들리니까 듣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생각을 엿듣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참 빛이시니 가짜 빛을 따라 행치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항복의 신앙으로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비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예수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또 붙들려 사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참빛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참빛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모든 가짜빛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세상의 이론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만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신 은혜가 뭔지, 또한 아버지 세상을 향해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